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교제할 수 있도록 모일 수 있게 되어서 참 기쁩니다. 마태복음 5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었죠. 마태복음 5장에 20절 마태복음 5장 20절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행동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5장 6장은 바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고 또 어떻게 교회 안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외양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바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왜 위선자들이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오직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경건의 모습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양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만 가지고 있었고 그 안은 썩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은 부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안은 죽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마이크 연결 상태가 조금 불량해서 체크를 하고 계십니다. 자, 이곳에서 있는 문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는 그저 외양으로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선하게 시작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제가 종교에 있었을 때 그들이 아주 신령하고 영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냐면 그들의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기반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보고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사람이 보듯이 그렇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상태를 보시고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의도를 간파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우리 내면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겠지만 겉으로만 보기 좋은 그런 많은 것들 그것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바리새인들의 많은 행위들을 폭로시키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예를 들면 마태복음 23장 27절인데 화이세일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겉으로 영적으로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원하고 성경을 아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지혜와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우러러 보이기를 원합니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안에는 죽음과 뼈가 가득하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실로 정직하게 돌아보면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더러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더러움을 처리해야 되고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런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너무 잘 알고 근데 예배만 끝나면 그 불법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집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고 혼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고 불법과 불의와 이런 모든 것들이 예배 후에는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하죠. 아이들은 집에서 부모들의 그런 행동들을 보고 배웁니다. 아이들은 매우 단순합니다. 집에 있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진짜 그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것이 어떤 문제들을 이야기하는가, 우린 이 문제를 아주 진지하게 다뤄야 합니다.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에 대해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실제로 예배해야 하는데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가짜가 아니다. 진정으로 실제로 진짜로 진정으로 어떤 외양으로 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여기에서 보건 저기에서 보건 어디에서 보건 주님은 어떠십니까?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진실되셨고 동일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가짜 행위가 많이 있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까?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강인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있을 때에는 저희 아버지는 그 교회 안에서의 어떤 설교자들이 위선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그 위선적인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들을 또한 많이 보았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그 밖에서의 모습이 아주 다른 그것은 주님 앞에 매우 부끄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말아야 할 텐데 사실은 그럴 때가 아주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않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어떤 의도와 숨겨진 것들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처리해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아주 정직해야 되고 솔직해야 되고 우리 안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나는 괜찮아, 나 정도면은 괜찮아, 나는 그래도 가진 것이 많아, 나는 아는 것이 많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진지하게 심각하게 다뤄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이 아주 오늘 교재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음의 깊은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나의 시간을 무엇을 생각하면서 보내는가? 뭘 걱정하면서 보내는가? 어떤 것들이 내 마음을 점유하고 있는가? 내 마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문해 보십시오. 돈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돈에 마음을 뺏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음식은 어떻습니까? 뭐 또 직업에 대한 거, 또 소셜미디어, 뭐 SNS 굉장히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람들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최대한 즐겨야 되겠어. 내가 원하는 것을 최대한 많이 얻어야 되겠어. 저기 가서 이걸 보고 저걸 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보고 우리가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정말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물로 여기고 있는가? 어떤 것들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사랑이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초신자들을 바라볼 때 초신자들은 초신자들과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은 항상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던 간에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 합니다. 말씀을 누리고 있고 말씀을 즐기고 있고 누군가 왕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바로 이러한 상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귀히 여기는 주님이 그냥 우리의 생각의 일부에 그친다면 어떻게 왕국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예, 우리가 죽었고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번 모여서 떡을 떼고 주님의 상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상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가를 치르셨다고.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지 아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 중심에 그분을 두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중심에 그분을 두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을 찾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요. 로마서 8장 5절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땅의 생각, 또 자신에 대한 생각,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죽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을 죽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들을 향하여 어떤 식욕이 없어지도록, 그분의 것들을 찾지 않도록 영적인 죽음을 가져옵니다. 전 예전에 카 레이싱에 굉장히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경기를 위해서, 다음 레이스를 위해서 내 차를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달리해야 되지, 언제나 그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일요일 모임은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모임 끝나면은 바로 타이어 압이 괜찮은지, 뭐가 괜찮은지,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마음이 갈라졌습니다. 분산되었습니다. 카레이싱과 왕국 사이에서 분산되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떤 잘못된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제 자신만의 것에 저의 시간을 투자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거기에 제 문제가 있었습니다. 썩어질 것들, 지속되지 못할 것들에 제 마음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불에 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다시 돈 문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 돈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자들에게만 속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도 돈 문제에 묶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 6절부터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러나 지독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은 우리가 결코 충분히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백만장자도 아, 나 이제 이만하면 됐어. 뭐 9억 9,900만 달러, 나 이제 이 정도면 됐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하나를 얻게 되면은 둘을 원하게 되고, 둘을 얻게 되면은 넷을 원하게 되고,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그 세상의 것들을 담는 밑 빠진 독 같은 것들이 있어서 아무리 채워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가 엄청나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월급을 받아보면은 쥐꼬리만 하고, 거기에 세금을 내고 또 연금을 내고 그러면 돈이 또 없어지고, 아이들이 뭘 원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월급이 없어집니다. 또 우리가 그 모기지, 주택담보, 주택을 산 금액을 갚아 나가는 것에서도 돈이 나가죠. 정말 많은 여러 가지 일들로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200만 달러만 있었으면 어땠을까? 200만 달러만 있으면 내가 자유로워질 텐데. 근데 그것은 우리 대적이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으면 더 원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더 올라가고 더 많이 원하게 되고 더 원하게 됩니다. 어떤 은행원 분이 저한테 말씀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600만, 즉 700만 달러를 버는 부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은행에 남기는 돈은 정말 적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다 써버리기 때문에. 정말 어리석은 일이죠.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족하라, 만족할 줄 알라고 말씀하십니다. 탐욕에 빠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얼만큼 가지고 있던 간에 더 원하지 말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편으로는 우리가 돈을, 현금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침대 밑에다가 다 넣어놓는다? 그것도 지혜로운 결정은 아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요한 요지는 그 돈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유하고 빼앗지 말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을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분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떻게 바라보던가. 자, 우리가 구별할 줄 아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것이 의롭고 어떤 것이 불의한 것인지, 어떤 것이 어둠에 속한 것이고 어떤 것이 빛에 속한 것인지.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반대로 분간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8장 1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인데요. 자,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때 사울은 주님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사울의 관점에서는 스데반은 돌 맞아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사울의 관점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것이 선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이교 스데반은 죽어 마땅해. 그래서 사울의 눈은 어두웠습니다. 무엇 옳고 그른 것이 뒤집힌 것이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신 뒤로 사울은 뒤바뀌었습니다. 아, 내가 교회를 핍박했구나. 아, 내가 속았구나. 이런 문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많이 일어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임에서는 LGBT 뭐 큐어 퍼레이드 이런 것들을 용인하고 그것들을 사랑이라고 여기고 이것이 동정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자기들을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을 알지 못하고 그 죄악되고 악한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용인해야 돼. 우리는 이런 것들을 다 인내해줘야 돼. 용인해야 돼.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 그렇게 어두워진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어두움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은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죠.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이사야 5장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20절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빛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죽음에 처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하면 우리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분별할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피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고를 무시해야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서 그만둬라. 근데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저 구석으로 치워버리면 우리의 양심을 불로 지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위험한 일입니다. 사울도 스데반을 죽이는 것이 이 옳은 일이라고 강하게 확신했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그렇게 쳐 죽여도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았고 강하게 확신했습니다. 돌을 쳐 죽여야 된다고 스데반과 같은 사람들은. With...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에 관한 또 다른 문제입니다. 자, 24절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누가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갈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보다 더 원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온 혼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그분께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우리 자신의 갈망을 밸런싱 하려고 한다면, 그 균형을 맞추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위험한 시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면 다른 것들에 의해서 잠식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만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5절 이하는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는 것들에 대한 말씀이죠. 이 토론토에서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비싼데요.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내가 내 삶을 챙기고 내 먹고 살고 내 직업을 챙기고 그러면은 내가 언제 주님을 섬기지? 뭐 3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이 생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마치 가시밭에 뿌리운 씨앗같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염려와 재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들은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세상의 것들에 우리 마음을 뺏기고 걱정하게 되면 마음밭에 뿌린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의 직업과 우리의 삶과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고 살펴야죠.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적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에게서 떠나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지도 않으시네.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들고. 그런데 아이들도 그것은 압니다. 주일학교 아이들도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의 필요를 챙겨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서로 도울 수 있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실질적인 것들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직업을 구한 데 있어서 이력서를 같이 쓴 것을 도와줄 수도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면접 준비를 도와줄 수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실제적인 부분을 실제적인 부분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 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그런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도울 수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에 얘기하시고 또 어떤 지역의 문제나 많은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 교회에 이야기하십시오. 우리가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점유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는 이 약속을 신뢰해야 합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죠.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염려가 걱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게 두지 마십시오. 우리를 그 걱정으로 떨어뜨리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지만 거기에 잠시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저는 그러한 많은 간증들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으로 성도들을 도우시는 것, 심지어 이제 그런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있어서까지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경험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형제는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 형제는 그렇게 뭐 풍족하고 뭐가 많으니까. 그러나 저 또한 그러한 어려움과 그러한 체험에 그런 어려움에 놓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 어렸을 때 부모님께서도 급여가 적어서 그런 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힘들게 살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실직을 여러 번 하시고 그 여러 가지 청구서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살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살아갈 곳이 있고 저는 그렇게 간증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신실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살피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저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걱정의 유혹이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시작하는 부분은 이 판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신 말씀인데요.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굉장히 빠르게 판단하고 결정 내려버립니다. 저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 간에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매주마다 2시간가량밖에 보지 못하는데 그 형제나 자매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섣부른 판단들이 있습니다. 존은 교회에서 교제할 때 굉장히 조용하네. 그러면은 뭐 주님을 위해서도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지 않을 거야. 누가 이랬대, 누가 저랬대, 누가 뭘 많이 했대. 제가 주님께 받은 가장 현명한 판단은 자기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형제의 눈에 있는 티는 보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각 사람을 다루실 것입니다. 다른 지체가, 다른 형제가 자기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은 나는 저 형제가 바로 서지 못할까봐 맨날 걱정했는데 저 형제도 왕국에 들어가고 저 형제의 티만 잡으려고 했던 나는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떠한 분별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또 아닙니다. 우리도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포인트, 우리 끝내기 전에 마지막 포인트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격려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12절, 7장 12절. 황금률이라고 불리우는, 소위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여러분 아이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버릇없고 비열할 때, 너 다른 사람이 너한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 물건 뺏어간 것처럼 네 물건을 누가 뺏어가면 좋겠어? 아니지. 그러면 그만해. 그들이 어릴 때, 아이들이 어릴 때 그런 황금률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가르치십시오. 너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불평이나 불만 중에 하나가 사랑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먼저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이 먼저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그 사랑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굉장히 놀라운 연습이고 행동입니다. 황금률. 여러분들이 자녀를 가르칠 때에 이 황금률을 가르치면 참 좋겠습니다. 이 황금률이 우리를 많은 문제들로부터 건져낼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다 됐네요. 주님을 찬양합니다.